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을씩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무통이 뒤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무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은 가시나무에서 조각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재료를 꼽으라 한다면 조각목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조각목이란 나무는 성막과 연관지어 출애굽기에만 26번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아주 귀한 이 기구에 속하는 법궤, 떡상, 분향단,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과 성전 밖에 있던 번제단과 그것들을 운반할 때 쓰이는 모든 채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 띠, 사방의 기둥들, 휘장문의 기둥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모든 목재가 조각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물론 성전시대에 와서 백향목도 귀한 쓰임을 받지만요. 여전히 성전의 내용물이 되는 이 기구들은 주된 재료가 조각목이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은 나무가 조각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유에서 이 조각목이란 나무를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조각목은 백향목처럼 고급 목재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무로서는 너무 부족한 나무입니다. 개역성경에서 조각목을 히브리어로 시팀이라고 음역을 적용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 시팀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나무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도 번성만 자라지 그닥 쓸모가 없다고 이 망국의 나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시팀나무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 중에서도 최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는 커봐야 3m 내외로 가지가 밑동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올라나오며 이 목재로 사용하기 좀 불편합니다. 또 장가지가 많아서 이 가지에는요. 또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가시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시냐면 낚싯바늘 모양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요, 다치기도 쉽고 이 장막을 이거를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나무는 오로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종류의 가시나무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일 귀한 성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각목과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없이 약점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한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각목이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 목재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시나무가 조각목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세워지기 위해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린 가시나무는요, 모양과 쓰임에 맞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베어온 조각목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그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조각목 안에 들어있는 이 수분들을 말리게 됩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부인 가시가 잘리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자신의 껍질이 통째로 벗겨지는 이 과정에 진행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마저 완전히 마르게 된 뒤 사이즈에 따라 톱질을 하고 굴곡진 부분을 대패로 깎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원래의 아카시아 나무, 이 가시나무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성소의 도구로 필요한 재료의 모습으로 갖추어 갈 때 그것이 바로 떡상으로, 언약궤로 그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성격들 하나 둘씩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 등 껍질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깊이 간직된 이 옛사람의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목재냐에 따라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최상급 백향목이야.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만들고, 넌 어차피 가시나무니까 가치 없는 인생이야. 실패자로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백향목인지 가시나무인지 보다는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준비되었냐가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로 그릇을 만들지라 하더라도 그게 설거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지저분하고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밥풀이 남아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에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하다못해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그릇이라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면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조각목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가시, 옛자, 쓴뿌리를 다 잘라내고 벗겨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대패로, 말씀의 조각도로 우리를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갈때 어느샌가 어떤 이는 떡상과 같이, 어떤 이는 분향단과 같이, 어떤 이는 성전의 휘장들의 기둥들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다듬어지고 모양을 갖춘 조각목은요, 반드시 금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지금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었는데요, 최종 작업은 뭐죠? 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널판뿐만 아니라 성막 안팎의 모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성구에는요, 반드시 금이나 노수로 싸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금으로 도금하는 게 아니라요, 금을 얇게 펴서 쌌기에 성막 건축에는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는데요. 총 들어간 양이 출애굽기 38장 24절에 나오는데, 24절을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달란트 730세겔의 금에 양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통 한 세겔은 11.4g입니다. 그러니까 29달란트 730세겔을 오늘날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요, 약 1000kg 정도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금 1kg가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니까요.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금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왜 금이나 놋으로 싸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당시에는 가공 기술이 부족한 시대다 보니까요, 단단한 목재인 조각목을 가공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가공뿐만 아니라 나무를 건조하는 그 작업도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각목은 영구히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금으로 덧입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없을 경우에 목재가 뜨거운 햇빛을 받게 되면 뒤틀리거나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덧입히게 되는 겁니다. 향단도 원재료는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덮어서 금향단이 됐고요. 언약궤도 금으로 쌓일 때 거룩하고 존귀한 성물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모든 도구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설병과 금잔대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정금은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영적인 놀라운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조각목은 쓰일 곳이 그다지 볼품없는 이렇게 나무에 불과하고 장가시와 가시가 많아 다루기 성가실 뿐만 아니라 뗄감으로 쓰기에도 썩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이런 조각목이 다듬어지고 금으로 쌓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 인생도요,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과 도구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조각도로 다듬어진 위에 반드시 정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뒤틀린 부분, 갈라져 버린 부분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져야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목재인 조각목이 아프지만 가시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다듬어져 자신의 모양을 잃어가며 주인의 목적에 합당해져 갈 때, 또 그 위에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질 때, 더 이상 가치 없는 가시나무가 아닌 가장 거룩한 성소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조각도로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힌 바 되어서 나무 가시나무가 아닌 조각목과 같이 귀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조각목이 본인에겐 아프지만 자신의 가시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이 다듬어져 감에 따라서 주인의 목적에 맞는 그 모습을 만들어져 갈 때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또 그 위에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 이상 볼품없는 가시나무가 아닌 하나님의 성소에 귀하게 쓰이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